예,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언약 아니겠습니까? 언약,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계속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전체 구조 속에 지금 오늘 본문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잠깐만 살펴보면, 두 주 전에 제가 히브리서의 이제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는 믿음이다. 믿음. 그 믿음에 대한 근거를 1장에서 10장까지 펼쳐내 주셨고, 11장에서 13장까지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선조의 본까지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대상이 중요하죠. 그래서 믿음의 근거, 믿음, 믿음은 도대체 뭐에 대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거기에 중심은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그게 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길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가 되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게 되었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펼쳐주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의 내용을 보면 크게 한 세 가지 주제가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같은 맥락으로 쭉 통합니다만,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저들을 새로운 당시에 이제 언약의 공동체로 불렀던 출애굽 사건 이후에 이제 요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거기에 중요한 주제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주제입니다. 저들은 광야에서 훈련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안식을 누렸어야 됐는데, 1세대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실패하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안식, 하나님의 안식은 영원한데 우리도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언제? Today,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언약의 실체를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벌거벗게 되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으로 인하여 은혜로 덧입게 되는, 벗고 입는 이런 가운데 진정한 안식과 자유를 누리는 우리의 삶. 오직 우리는 그런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런 제사장이 되셨는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 나오는 중요한 주제는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되신 영원하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 주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장 되심, 이 제사의 의미를 밝혀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중요한 주제는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오늘 본문이 이제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내용들은 아마 많은 분들에게는 복습일 텐데요. 복습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똑같은 걸 반복해서 배우는데, 왜냐하면 잊어먹기 때문이고 또 많은 경우에 좀 다시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죠. 복습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번 들었는데 뭘 또 들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부하는 방법을 조금 망각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부는 반복입니다. 사실 어린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뭐 대학원생까지 이르기까지 항상 새로운 정보를 더한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부분이 복습이에요. 복습되고 또 새로워지고. 제가 신학 공부를 처음 했을 때 다 새로웠습니다. 근데 매년마다 복습하더군요. 뭐 박사과정 들어간다고 저는 새로운 거 할 줄 알았는데 3년 동안 앞에 MDiv 목회학 석사과정에 했던 신학적인 내용을 다 다시 18과목이나 하면서 복습시키더군요. 그리고 나서 저의 독특한 분야에 논문 쓰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복습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복습을 통하여 우리 속에 세워지는 것은 말씀의 질서정연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이든지 찾아낼 수도 있고 또 집어넣을 수도 있는 그러한 견고함이 생기죠. 히브리서를 쓰는 기자가 좀 답답했던 게 뭐냐면은 이 초보의 기초를 다시 세워야 되는 그런 상태. 너희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다시 그냥 젖을 먹는 자들이 되었구나. 그 말은 젖 먹는 게 뭐가 나빠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 품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끊임없는 이 반복, 그 반복이 결국은 아름답게 틀을, 기초를 세움으로써 거기에 중요한 내용들이 딱딱딱딱 제자리에 들어가서 말씀이 들어오면 아 이게 이거구나 저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성경의 앞뒤가 어떻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좀 이해되고 그것이 나의 삶 속에 끊임없이 적용되어야 성인이 될 텐데 영적으로 그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초보. 이 자리에 계신 아마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기대감, 이 기대감이 뭐 뭔가 새롭게 내 길을 좀 긁어줄, 뭔가 좀 기발한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포기하시고요. 말씀에 내가 좀 견고하게 서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면 잘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의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복습이죠. 언약이 뭔가 뭐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언약이라는 것은 관계 맺음이고 그냥 관계가 아니라 단단한 생명을 보증으로 하는 관계 맺음인데 성경은 구언약, 구약, 신언약, 신약, 언약으로 구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알아서 해봐 이러질 않고 인간의 낮아진 자리까지 직접 내려오시더라. 어떻게 내려오시느냐? 언약이라는 관계 맺음을 통해 내려오시더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이 내 백성 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가 애를 낳습니다. 그 아내가. 근데 아내가 음탕한 여인입니다. 애를 낳는데 보니까 내 아들이 아니에요. 아, 이렇게 황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 로 암미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 말은 내 것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로, not, 암미, 내 백성.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한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여 영적으로 이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나로부터 멀어지고 저들이 로 암미, 내 백성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내가 남은 자를 세우고 뿐만 아니라 내가 부를 자를 불러 내 백성 삼겠다, 암미로 삼겠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할 수 있는 이 현실은 사실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런 수많은 일들을 해주셨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 것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이름 불러가시면서 너의 이름을 내 손에 새겼다 하시면서 우리를 챙겨주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언약 백성 되셨습니다. 근데 이 언약에 대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구별이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거고 사실 히브리서에 많이 널려 있는 내용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자, 옛 언약은 뭐냐면은 실제로 역사적인 현장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모형을 보여주시는데요. 옛 언약은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한 강대국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강한 팔로 끄집어내십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500여 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실 때 왜 끄집어내셨느냐?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끄집어내셨습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나요?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애굽은 저들을 노예 삼았던 곳입니다. 애굽은 저들을 차별했던 곳이고 애굽은 저들의 인격을 짓밟았던 곳이고 애굽은 저들을 생산하는 기계로 만들었던 인격, 인간성, 인간다움,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지극히 기계화되고 멸시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택하여서 빛의 나라로 끌고 오십니다. 어둠에서부터 시내산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하나님은 빛으로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너는 이제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렀나니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내 아들처럼 불러 모았나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인을 주셨던 거죠. 그걸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율법. 구약의 율법이 어떤 역할을 했죠? 여러분, 율법이 좀 뭔지 몰라도 귀찮고 불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읽어내기인데 상당히 부족한 부분입니다. 율법은 완성된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법이 있는 거지만, 그러나 구약의 율법도 옛 언약 속에서 굉장히 make sense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의 백성됨을 보여주는 어떤 마커예요.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인가.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화해의 방법인데요. 자, 첫 번째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은 도덕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방법이죠.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에서 어떤 것이 인간으로서의 이 존엄성과 인간의 인간다움이 드러나는 것인가. 이 십계명으로 표현된 도덕률은 너무나 위대하고 귀한 것이어서 오늘까지도 모든 세상 법의 기초가 되기도 하고 오늘도 모든 윤리의 기반이 되는 것이죠. 영원한 율법입니다. 영원한 도덕법. 그 당시 시대에 또 그 이후 시대에도요, 모세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하여 이런 절대적인 도덕 가치, 윤리의 가치를 설파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한 수많은 이방인들이 유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그 말씀을 마음에 품었던 역사의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위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고, 저들은 세상이 타락하고 몰락할 때 너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라고, 너희들이 지켜야 할 건 이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것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절기, 예식, 음식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뭐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사람들을 구별해내는 방법이었어요. 할례 예식이 있었습니다. 외형적인 거지만 소위 말하는 언약 백성과 언약 백성이 아닌 자를 구별하는 방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먹고 저것을 먹지 말라. 도대체 그게 무엇을 근거하는 것인가요? 이게 뉴트리션의 입장에서, 어떤 무슨 뭐 사람의 건강의 입장에서 이건 당연히 먹으면 좋고 먹으면 뭐 안 먹으면 좋은 그러한 것을 구별해 준 것인가요? 안식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뉴스타트 프로그램 이런 데서는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음식법들을 굉장히 문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사실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방인들과 옳지 않은 종교 속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잘못 섬기는 것과 구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힘든 구절들이 나오죠. 저도 마찬가지고. 어린 염소를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 어린 염소를 그 어미의 젖, 어미의 밀크에다가 그걸 삶아내지 말라. 아니 도대체 그게 어떤 윤리며 어떤 도덕입니까? 그 관점에서 하면 답이 나오지 않죠. 뭐 그걸 뭐 잔인하다 어쩌다 이렇게 답을 내려고 하는데 그거는 좀 그게 쉽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율법의 내용을 읽다가 이거 좀 나는 이해 도저히 못하겠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은 이제 어떤 건가 하면 이방신들을 섬기는 방법 중에 그런 게 있었나 보다 하시면 됩니다. 어린 염소를 어미 젖에 삶아 드리는 것이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방법이었다면 너희는 그들처럼 하지 마라. 가증하니까.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 절기를 통하여 그들이 어떤 민족인 것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것을 드러냈던 것이죠.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쭉 나와요. 자, 이게 첫 번째 언약 그 율법의 의미고요. 두 번째는 또 뭐냐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제사법이 있어. 제사법.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거죠. 아니 도대체 이게 뭔가,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건 이거예요. 도덕률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자기들의 삶의 방식을 이루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자, 이걸 저 죄를 범했다 그죠? 언약의 요구를 저들이 지키지 못했다.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 죽여야 합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사형에 처합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지 못하도록?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죠? 저들을 다시 언약 공동체에 화목시키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느냐? 거기에 주신 방법이 짐승을 제물로 드려 저들의 죄를 대신하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게 제사법입니다. 이게 구약의 방법이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율법은 제가 지금 설명한 이 구약의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랬습니다. 장차 올 좋은 일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고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일인데요. 구약은 뭐냐면은 그 실체죠. 실체. 실체에서부터 드러지는 그림자다. 보통 그림자는 나로부터 저기 물체가 있으면 그림자는 저쪽으로 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 근데 구약 성경은 어디서부터 그림자가 지냐면은 거꾸로 지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구약의 그림자로 지어지는 것. 반복되는 겁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foreshadow, 앞서 지어지는 그림자. 종말의 관점에서 보면 됩니다. 저 뒤에서부터 빛이 비치면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통해서 그 그림자가 구약 성경에 드려져 있다. 이게 구약의 율법이다. 그림자야, 그림자. 그림자는 실체와 다르죠. 히브리서 기자가 너무 멋지게 표현합니다. 자, 모세와 예수는 다르다. 모세와 예수는 어떻게 다르냐. 어떻게 보면 구 언약, 옛 언약의 중보자로서 모세가 있었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데 비슷한 것 같잖아요. 근데 다르다. 어떻게? 차원이 다르다. 모세를 그가 있는 집의 종이라면, 종, 서벤트라면 예수는 그 집의 아들이다. 이해되죠?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들과 종은 차이가 있잖아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만약에 모세가 그 집이라면 예수는 그 집을 설계하고 지은 건축가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차원이 다르다. 예. 같은 일을 한 것 같지만 차원이 다른 일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로, 더 나은 모세로, 아니 진정한 모세로, True Moses, 모세가 해야 될 그 일을 완벽하게 행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언약의 모습은 어떤가? 이 예수님께서 육체 이스라엘을 초월하는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8장 본문에도 이 차이를 말하고 있어요. 구약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것과 다른 새로운 이스라엘을 부르신다.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그러면서 새 언약을 소개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육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육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르시는 모든 이방의 성도들이 하나의 이스라엘을 이룹니다. 이것을 우리가 뉴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새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거기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원리대로 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육체적 자손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 저와 여러분을 새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나는 새 이스라엘이다. 나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성경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백성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어떻게 불렀습니까? 우리에게도 출애굽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요절 넘버 원,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이 정도 되면 따라서 하셔야 되는데,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맞죠? 맞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것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말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시내산 앞에 섰을 때 너희들에게, 아,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는 땅에 속한 산이 아니죠. 우리는 어디에 갔다고요? 히브리서 이제 나중에 볼 겁니다. 어디에 갔다고요? 하늘 예루살렘, 하늘 시온성. 오늘도 우리가 예배 현장은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이곳에 있지만 영적으로 믿음으로 오직 진정한 성전이신 하늘 성전에 올라가서 그 시온산, 하늘 시온산에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가진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를 새 이스라엘로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달라졌나요? 예레미야의 예언에 의하면 이런 달라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구약의 이스라엘은 돌에 새겨 있는 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돌비. 근데 신약의 이스라엘, 오늘 새 이스라엘은 마음에, 생각에 새겨진 율법, 마음에 새겨진 도덕법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셨다. 내면화된 하나님의 말씀. 밖에 써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교통할 때 말씀을 통하여 성령은 그의 숨을 우리에게 내쉬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연결시켜서 말씀과 성령의 끊임없는 인터랙션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다. 이거 신기한 얘기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거 맞아? 아니야? 그래?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경험상 부족한 것이 많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탄복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새 이스라엘 백성됨을 드러냈죠?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 시대에는 이게 초기 기독교에도 많이 이제 일종의 문제가 됐지만 할례의 문제가 있습니다. 육체의 할례 필요하냐? 아니다. 너희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 너희의 심령의 변화, 오직 너희는 마음의 변화를 받음으로 새롭게 되어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살아라. 로마서 1장 1절, 22장 1절, 또 2절의 말씀. 믿음으로 생각하라. 마음의 할례, 믿음의 역사. 어떨 때는 외형적인 것도 있죠. 주일도 지킵니다. 우리가 성도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또 성례라고 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아주 조잡한 초등학문이 되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뭐냐? 갈라디아서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을 부어주시사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 너희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 되었다. 이제는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할례받음과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에 따라서 아바 아버지께 기쁨으로 나오는 자들이 되었다.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한 가지만 더, 뭐 같은 맥락이지만 말씀을 하자면 여기 예레미야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때는 내가 어떤 사람이 딴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다. 너희가 다 알겠다. 즉 성령의 내적인 가르치심, 성령의 내적인 가르치심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거지 어떤 외적 압박을 통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이끌어주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움직이고 순종하는 거지 외적인 압박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기쁨의 교회를 설립하는 첫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권위주의적인 교회의 모습. 권위는 좋은 거지만 권위주의는 특별히 어떤 중심된 인물이 어떤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교인들을 끌고 가고 교인들은 거기에 끌려가고 그러므로 헌금도 강요당하고 봉사도 강요당하고 출석도 강요당하고 여러분의 삶이 제재당하면서 그것이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외적인 강요가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게 옛종교라면 새 언약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주도해 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사인으로 보여줘야 새로운 공동체인 거죠. 여러분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거 바라십니까? 누군가 나를 좀 끌고 가줬으면 좋겠다.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 마음을 이끌어가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 공부를 참 안 하더라고요. 어릴 때 공부하는 애들은 이상한 애들이죠. 하루는 어린아이 어릴 때죠. 청소년기에 뭐 아주 중학생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자다가 일어나서 밤에 이렇게 보니까 아이 방에 불이 켜 있어. 그래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그때 뭐 한 1시, 2시 됐는데 뭐 컴퓨터 게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너무 순간적으로 열이 받쳐가지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컴퓨터 그 모니터 옛날엔 이만했잖아요. 막 뒤에까지 있는 거 그거를 그냥 줄을 탁 당겨가지고 끌고 가서 밖에다가 집어 던졌습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우리 아버지는 과격하다. 아버지 왜 저럴까? 무식하다.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에는 그게 제 나름대로 굉장히 논리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웃겨요. 나중에 좀 아까웠지만 어쨌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애들이 대학 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직장 다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직장에서 일하는데 요새 집에서 일하는 경우 있잖아요. 집에서 일하는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전 뭐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앞에 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루 종일 이래요. 정말 집에서 있는데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재밌냐? 그랬더니 너무 놀랍게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죠 이렇게 답을 안 하고 재밌대요. 재밌대. 아우 뭐 오 그러시네 여러분. 다 그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 일이 인터널라이즈드, 그것이 재밌어지고 그것이 즐거워지고 이게 어른이 된 겁니다.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여지는 것. 왜? 내 안에 성령의 동기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새 언약입니다.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정말 기가 막혀요. 제가 생각할 때 기가 막혀. 팬데믹을 통해서 사실 교회가 좀 이렇게 일종의 좀 시험을 겪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성도님들이 알아서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그때 제가 정말 마음의 자유함을 느꼈어요. 성도님들이 알아서 하시는구나. 물론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 게 아니라 이 교회는 성령께서 묶으신 공동체구나. 성령께서 움직이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억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렇다면 제사의 문제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구별되느냐. 그 다음에 제사의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되었어요. 자, 이건 빨리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온전한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아론의 계보가 아닌 멜기세덱의 계보에서 반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으로,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 이게 시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너무 멋지게 끄집어내가지고 예수님은 아론과 그 후손의 제사장이 아니고 예수님은 멜기세덱 반차에 세워진 영원한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어요. 어디서 온 사람인지도 몰라요.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고 그 사람은 살렘의 왕이라 그랬어요. 평강의 왕이에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십일조를 드렸어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고 그를 축복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거니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요 위대한 사람인데 그가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누가 있느냐. 레위인이 나오고 레위 후손에 아론이 나오고 아론의 후손에 제사장이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속했느냐. 아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에 속했다. 족보도 없고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든지도 모르는 오직 하늘로부터 부름받은 진정한 대제사장 그리스도 예수. 그는 죽지 않으심으로 갈릴 필요가 없다. 아론의 제사 제도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새로 뽑아야 되고 또 제사장은 죽기 때문에 바뀌어지고 그렇지 않는다. 세대가 지나고 시대가 지나도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외칠 수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제사장, 그 다음에 온전한 제물, 짐승의 피로 하지 않았다. 여러분 어떻게 짐승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을 당합니까? 안 되죠.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라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지 그 자체가 해결하는 건 아니었던 것이죠. 알고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드려 그것으로 하여금 once for all 단번에 영원히 효율성이 있는 제사를 드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십자가 사건은 역사 속의 한 사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것을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로 끄집어 올리셨고 이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오늘도 영원의 영역 속에 그 피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구교와 신교 소위 카톨릭과 개신교의 중요한 차이는 그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해인데요. 구교에서는 예배라고 하지 않고 미사라고 하죠. 미사는 뭐냐면 바로 오늘날 우리도 얘기하면 성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그들은 소위 말하는 예배당 이 성당의 중심에는 강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단이 있죠. 제단. 그걸 제단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매번 미사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희생제물로 드리는 예식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모든 과정이 뭐 상징적인 부분이 농후하다 하지만 그러나 카톨릭의 교리는 실제로 떡은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고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로 실제로 바뀐다고 믿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들의 믿음의 중심이죠. 근데 뭐가 다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번 다시 제사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이고 있는 십자가, 뭐 십자가를 우리가 크게 달아놓진 않습니다만은 더 이상 거기 그리스도 예수가 고난의 주로 매달려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는 자신을 단번에 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셔서 오늘 영광의 주로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을 반복하는 게 아니죠. 그 고난을 반복시킨다는 것은 안 될 일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물 대신 온전합니다. Once for all.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온전한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땅의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 오늘 읽었지만 모세를 통하여 하늘의 모형대로 지어라 해서 지어놓은 성전이 아니라 하늘 성소 그 자체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의 본질 하나님 계심 그곳. 그러므로 예배의 장소는 건물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우리 멤버십 클래스 때 말씀드리죠. 예배의 현장은 어디냐? 믿음으로 하늘로부터 불러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리로 올라오라 했을 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종말의 현장에 올라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배우는 믿음의 역사.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으로는 도저히 보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믿음은 이야기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걸 믿어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습니다. 물론 진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잘 해석하고 올바로 받아들이냐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전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주어진 그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로 주어주셨고 믿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합하여질 때 위대한 신앙의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적용을 합니다. 자, 몇 가지 중요한 적용이 있어요. 첫 번째, 다른 제사는 더 이상 없어요. 다른 언약도 없어요. 우리는 최종 마지막 때에 아들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른 종교는 사실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간지러운 귀를 긁어줄 만한 뭔가 색다른 메시지가 어디서 나온다고 해도 여러분 크게 요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번지수도 없는데 이상한데 머리 디밀고 축복해달라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이상한 것 새로운 것을 갈망하지 마십시오. 더 나은 것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들이고 딸인데 왜 남의 집에 고아처럼 구걸하러 다닙니까? 여러분 아들입니다. 여러분 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들과 딸로서 당당하게 주어진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다라고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옛생활로 돌아가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미 완성된 복음을 주셨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본문 하나 읽겠습니다.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물론 우리에게는 더 나은 것이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이렇게 편한 제사 이제는 내가 드리지도 않고 이미 다 돼 있는 것 예수님께서 그냥 날 위해서 중보하시니까 나는 아무 걱정 없이 죄 지어도 되겠네. 구원파가 나쁜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구원에 대한 값어치를 땅바닥에 떨어뜨립니다. 어떻게 하죠? 구원받았으니까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회개도 할 거 없어. 최악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현저하게 욕보이는 일입니다. 주께서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이 놀라운 구원을 어찌 우리가 경히 여기리오? 어찌 우리가 그것을 짓밟겠는가? 어찌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겠는가? 여러분, 성도로서 죄를 다시 범할 때마다 머릿속에 들어오는 중요한 이미지가 있어야 됩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이미지, 한번 씻은 돼지가 다시 시궁창에 굴르는 이미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 그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다시 짓밟고 있는 이미지. 우리가 완벽하게 죄를 안 짓는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깨달아지는 순간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지적하실 때 교만하지 맙시다. 마음 단단하게 굳게 하여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라고 부르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신 그 역사 속에 우리가 벗은 자처럼 드러나고 벗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의 옷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의지하여 회개와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던지고 끝난다면 여러분 이미 성취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행복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냥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갖고 싸우는 일이 아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오는 말씀,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쌓아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심지어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